아마겟돈 이 시리즈를 계속 합니다. 항상 그 우리가 할 때마다 그 패런 있잖아요. 여섯 개. 처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루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시대,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 교회 시대 끝날 쯤에 적그리스도의 위기가 이제 있고 그리하여 마지막 아마겟돈 모임과 전쟁이 있고,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성취를 하는 그 패턴으로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우리가 다 봤는데, 같은 패턴이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그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보여준 거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예표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이지만, 그러나 천국 수준, 영원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내용을 봤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여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새 언약의 종으로서 그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심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내용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완전 승리였는데, 그러나 완전 승리가 뭐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냥 남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수준, 뭐 물론 결국 사탄을 물리치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잖아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순종했다고 지금 욥이 뭐 이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는 근데 완전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과 저도 뭐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 있는 걸 보여주고는 싶으지,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좀 잘못 가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종으로서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제 새 언약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새 언약이 주님으로서 이제 이루신 것을 다 공포를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본 내용은 그새 언약이 어디서 완전히 비준이 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즉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새 언약이 비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 언약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현실이 이새 언약을 시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새 언약이 시행됨을 공식적으로 공포해 주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봤는데, 잠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였죠.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안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왜 그렇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이제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새 언약에 시작된 것을 공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새 언약에 우리가 종들인데 뭘 해야 되는가? 결국 세 가지 하라. 결국 교회 세우라. 이 말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 주어지는, 즉 교회 시대에 교회에 주어지는 임무. 이거는 뭐냐? 교회표 세 가지, 말씀, 성례, 치리. 그 세 가지를 하라. 즉 교회를 세워라. 영원한 성전을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일에 참여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구약대와 같이 구약에서 그 옛 언약도 이렇게 비준이 되고 공포가 되면서 그거를 언약서에 썼죠. 즉 성경으로 써서 우리한테 증거를 해주신 것 같이 새 언약도 여기 그렇게 됩니다. 구약대와 같이 성경이 쓰여져서 그 현실이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언약서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게 왜 그렇게 불러지는가?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중간 시대로 들어가요. 이제 완전히 행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요. 그죠? 그리고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작되는 거.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일반 은혜로 다스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지만 구약에서 말입니다.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죄를 물어서 그 죄의 그 심판을 하지 않죠. 왜? 일반 은혜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 은혜가 끝나는 날에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일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시행하고 계시지만 또 교회는 그러나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기독교인이건 뭐 다른 종교를 믿건 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 사회의 시민이 되어서 다 같은 권리와 같은 책임, 뭐 이런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특별 은혜로 지금 다스려지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멤버를 안 받아요. 그럼 세상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저래? 내가 멤버 되고 싶다는데 왜 나는 안 받겠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특별 은혜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 은혜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만큼은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물론 뭐, 일반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상도 말씀대로는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일반 은혜라 해서 우리가 일반 은혜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지금 일반 은혜 사회에 나가서 이 기독교인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뭐 법원에 가서 써놓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십계명을 일반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 세상이 지켜야 되는 거면, 그래서 안 지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일계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다 진역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속 갑니다. 이 중간 시대, 교회 시대, 새 언약의 시행 시작부터 천국이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를 말하고 있죠. 즉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교회 시대요, 중간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뭐 여러 군데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뭐 좀 안 좋을 때 이런 말씀 읽으면 기운이 나죠. 요한복음 그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렸는데 제가 28절 내려가면 내가 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에게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천국에 갔다 다시 온다. 그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그 중간 시대.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천국에 가셔서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시러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 즉 여러분과 저죠. 즉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재림을 바라보며 즉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지금 우리 삶을 이렇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이게 너무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내 삶이 다른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너희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 목적을 갖고 의미를 찾고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다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의미도 정해주셨고 목적도 정해주셨는데 아 이걸 뭐 우리 마음대로 갖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참 교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을 뭐하고 비교해 주십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하고 비교를 해 주시냐 하면은 구약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 주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지성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아. 즉 이 제사를 뭐 잘못 드려. 그 말은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방울을 달아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 로프를 묶어갖고 들어갔는데 끌어낸다 그러죠. 왜? 죽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했어.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그러면 백성들이 그 밖에서 서갖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 이게 제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그러면 백성들도, 하, 그래. 나의 죄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용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완전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인정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 날이죠,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세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죠? 천국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세상 성전에 들어갈 거였으면 아, 벌써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그건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제사로 드리신 거죠. 그게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중간시대 즉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교인들을 표현해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교회 시대에 사는 교인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목적으로 사는 거구나. 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는 그냥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나님께 뭘 바치며 그러나 세상 일 뭐 열심히 하는 게 자기 기독교인의 삶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성경은 이 기간의 교회의 모습, 즉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거를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예표 수준이지만 그 원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구약 것만 좀 보고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구약서부터 이 기독교인의 모습, 교회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표 수준의 중간시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노아 때 우리 기억나시죠? 120년 동안의 중간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120년 동안의 중간시대가 뭐였어요? 방주를 짓는 시대였죠. 방주를 짓는데 바로 교회 시대와 같은 현실이 증거되었죠. 방주가 교회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즉 방주를 짓는 모습은 바로 교회를 이제 세우는 현실이죠. 근데 그 교회를 120년 동안 즉 방주를 120년 동안 지면서 언제까지 짓는 거예요? 홍수가 오기까지, 즉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즉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우리도 교회를 언제까지 세우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내려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 건가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4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나그네 현실을 증거했어요. 바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그러면 아 나그네로 사는데 그러나 방주를 짓고 즉 교회를 지면서 언제까지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을 또 우리가 전하는구나. 구약에서는 제가 항상 구약은 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요. 십계명을 보면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신약을 보면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 예수님 재림을 갖다가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항상 심판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맞는 걸 맞아들이는 걸로 표현이 되죠 이제 좀 그러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사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구약의 그 마지막에서 다니엘서를 보았죠. 근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뭘 결론을 내렸었어요? 교회 시대의 그 기간을 한 때, 두 때, 그 다음에 반 때. 그래서 3과 2분의 1. 그 한번 저 같이 보죠.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봤었죠.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너의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해해서 그 천국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봤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그 다니엘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9가 다 지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즉 69주가 끝나고 1주가 남았는데 1주 동안에 우리 여기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데까지 일주일인데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즉 7일의 절반에 즉 3과 2분의 1이죠. 3과 2분의 1만 남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나왔어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즉 70년 AD죠 여기가. 70년 AD에 로마의 왕이 디도가 와서 완전히 그냥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제사가 없어지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70년 AD 후부터. 그러면 70년 AD 후부터 천국이 눈에 성취되는 게 3과 2분의 1입니다. 즉 한 때 이래다가 두 때 더하기 2 하면 세 때인데 세 때 반. 그래서 3과 2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과 2분의 1 이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약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왜? 그게 교회 시대니까. 희한하게도, 희한한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한 거죠. 그 한 때, 두 때, 반때 동안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또 3과 2분의 1, 저희 뭐야, 3년 반으로 하면은 또 여러분 우리가 봤죠? 이거를 저희, 뭐야, 그, 달로 하면은 몇 달이에요? 그죠? 42달. 그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지금 특히 요한계시록 가면은 뭐 42달 동안 뭐 어쩌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교회 시대에. 네. 그리고 지금 산수가 잘 안 되는데, 그걸 또 날짜로도 계산을 했죠. 한 달에 30일 해갖고, 이 42. 그러면은 1260. 그게 1260일이라는 것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러면, 아, 이 동안이 뭐야? 1260일 동안이 뭐야?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니엘서부터 이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게 교회 시대구나.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지금 이 중간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뭐, 많이 봐야 되죠, 앞으로. 그러나 오늘과 다음번에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요거 가지고만 좀 보자고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가보죠. 저희가 다니엘서 7장은 안 읽었어요. 그때 2장하고 9장만 공부했는데 오늘은 7장을 좀 보죠.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어 뇌 속에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하니라. 제가 뭐 여러분한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이 나오고 꿈도 나오고 해서 뭐 요즘도 뭐 자기가 꿈을 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꿈은 계시예요. 여러분의 꿈은 그냥 개꿈이고. 예.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서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 종합하면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어떤 미닝인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크게만 보자고요.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내려가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면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네 명의 그 네 개의 큰 짐승이 네 명의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 개의 짐승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짐승이 네 명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 금방 또 생각나죠. 아,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이게 비슷한 걸 봤죠. 근데 거기에는 큰 신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네 개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 짐승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666이 나오는 그곳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근데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 여기에서 지금 많은 클루를 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면 뭐로 이해하는 거야? 아, 이게 세상 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그쪽에 가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요한계시록만 갖고 어떻게 풀어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을 좀 다시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제가. 그 신상에서는 머리가 금이었죠.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짐승이 사자야. 그 다음에 가슴, 팔, 은이었죠, 이거는. 이게 펄시아였죠. 바사왕국. 근데 두 번째는 곰이에요.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이건 노시였는데 이게 헬라 왕국이었죠. 근데 여기 표범이야. 종아리, 여기 철로 종아리가 나오고 이게 로마였어요. 근데 여기는 짐승 이름은 안 나오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그 생각나세요? 발.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발가락이 뭐예요? 열 개가 있죠. 이 발가락 10개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완전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뭐 한 나라가 모든 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지금.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지금. 그 발가락이 10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그 뿔이 몇 개예요? 열 개죠. 열 개의 작은 뿔. 생각, 그, 읽어보신 대로 보면은, 그것의 그 머리에는 열 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쵸? 왕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게 뭐, 발가락 열 개 있듯이 끝에 가서는 또 뿔이 열 개고. 뭐, 같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이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중간시대의 마지막, 즉 적그리스도 위기예요. 그러나 그 중간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열 개의 그 뿔시대의 모든 그 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세요. 21절로 가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여러분,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 위기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죽는 거죠. 그 이제 다음번에 볼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근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뿔이 이겨. 좀 그렇게 보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25절에 가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 인물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그에게 괴로움을 받고 그의 손에 아예 그냥 내준 바 되는,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시대의 교인들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구약에 이거 한 곳을 봤는데 보세요, 이제 계속 신약에 가서도 보세요. 계속 어떤 모습인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과 저는 뭐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뭐 10년 넘게 들어도 고난이었잖아요, 고난.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즉 교회 시대 동안.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왜? 말씀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 때문에. 즉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고난이에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면, 할례가 그 당시에 행위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 원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는데, 행위 원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야, 다른 거 다 간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만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 받으려면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할례를 지금까지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즉 할례를 전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뭐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핍박을, 그 고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받는 거지. 근데 어려워요. 아니,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해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해주세요. 이상하게 기쁘단 말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가 그게 뭐 항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은 아니죠. 이제 점점점 많아지겠죠. 뭐 천국 가면 이제 항상이니까. 그 전까지도 이게 기쁘단 말이에요. 뭐가 안 돼도 뭐가 없어도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기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26절에 나오죠. 작은 뿔은 결국 망합니다. 왜? 한때, 두때, 반때의 그 시대에는 꼭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못 이겨요, 이기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 세상하고 손잡고 이기는 척하는 거죠. 왜? 핍박이 그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안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누가 망하는 거예요, 끝에는. 다니엘서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 여기 오른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에 보면 righteousness, 의로, 의로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 12장 1절서부터 지금 읽었는데요.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1절에 미가엘이 나오죠, 여기. 이것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천사로 나오죠. 이분이 호위자예요. 즉 7장에서 우리가 본 인자와 같은 분, 인자가 이 천국으로 들어올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할 때 그 인자 그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즉 작은 뿔을 멸망시키시는 분인데 이 다니엘서 12장 6절에 가서 지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먼저 이렇게 어느 때까지냐. 제가 그 몇 군데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안 읽어드리고 여러분 뭐 만약에 필요하시면 스가랴 1장 12절, 시편 6편 3절, 80편 4절, 90편 12절, 뭐 이사야서 6장 12절. 거기 읽어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구절들인데 항상 뭐예요? 항상 그 배경이 백성들의 고난이에요. 다 그래요. 근데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네? 우리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교회가 죽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고난.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거 설명하고 끝낼 건데 육체적인 고난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들어가죠. 끝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거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 즉 의예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여기 보면은 지금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그 3과 2분의 1 후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들은 믿는 자들이죠. 근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이건 안 믿는 자들이죠. 세대주의는 천년 왕국을 가운데 놓고 그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천년 왕국 후에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왕국 동안 같이 왕노를 하다가 이제 안 믿는 자가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뭐, 다른 시대에 부활되는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꺼번에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다 부활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현실로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결국 심판받는 거죠.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즉,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요. 즉, 교회 시대 중에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다. 즉, 3과 2분의 1 동안, 즉,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는 의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참 의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뭐가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때, 두때, 반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종합해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12장에 또 아까 7장, 아, 저 7장이 아니고 7장이죠. 예, 7장. 교회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도 그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며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 돈 버는 것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서 벌어서 교회 바치고 그럼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거 하려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거 하려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착하게 세상 말로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아주 웃으면서 왜? 그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으려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아주 잘해주고 사람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주 잘해주고 친구 새겨. 왜? 전도할 기회를 얻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것과 연관이 없이 완전히 뭐 다른 일인 것 같이. 그 자기의 뭐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뭐 완전히 뭐딴것 같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교회는 그냥 뭐좀 가끔 주일날 한번 와갖고 그냥 뭐 이건 너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 모습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손해예요, 나중에. 지금 제 개인적인 뭐 이익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계속 보세요, 이제. 다음에 우리 또 모여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걸 보면 그때 교회 모습이 이겁니다. 고난,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그래서 결국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하나밖에 갖고 계시지 않아요. 즉, 창세 때부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뭐 아브라함이니 뭐 나중에 모세니 뭐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 사도 바울 해갖고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는 거고. 그 하나님 하시는 그한 가지에 참여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내가 편하고 잘 살고 뭐 집이 크고 뭐 이러면 복인 줄 착각을 하죠.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큰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작은 집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사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목적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큰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뭐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느 특정한 인물, 무슨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의 666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하고 쟨가하고 쟤같이 뭐 이렇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종합해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더 가깝게 이 모습과 가깝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둘이 합치면 결국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즉 역사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다 합쳐서 딱 보면 이 모습이라 이거예요. 즉 무슨 누구 모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닮느냐, 즉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내 삶을 통해 보이냐, 증거하냐, 뭐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뭐 예수님 해놓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뭐그 예수님 하시는 일, 교회에 뭐 조금 갖다 바치고, 그러나 내가 사는 삶 전체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지, 아, 제가 이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난은 세상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즉 음란 이런 것도 세상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는 음란 그러면 뭐이 저의 뭐야 이좀 성적인 거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묻죠. 성적인 더러움과 다른 신 믿는 것, 그럼 누가 더 더러운 자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세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음란하고 뭐 이러면 그냥 그쪽으로 가. 진짜 더러운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아, 세상 수준에서는 너무 좋아요. 우리보다 더 좋아요, 사실. 이거는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참 희한하죠. 롯이, 우리가 구약에서 롯을 읽어보면 의로워요? 지저분하잖아,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왜? 믿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실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실로는 의롭게 못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법한 자의 그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저는 그뭐 성적으로 들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지는 의로운 척 하면서 다 그던 짓들 하는 거. 그냥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냥 죄 짓는 거 하면 뭐 수도 없죠. 그러나 무슨 뭐 낙태 수술, 이걸 뭐 여자의 권리라, 뭐죄 짓는 권리? 사람 죽이는 권리?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자의 자유? 살인이에요. 이런 걸로 여러분이 몸이, 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해 놨는데,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해버립니다. 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근데 제가, 특히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고등학생, 대학생, 그때, 제가 그래도 뉴스를 많이 봐요. 왜, 뭐, 안을 해야 될거 아니야,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근데, 제가 뭐, 우리 와이프 보고, 뭐, 그래, 그런 거 많이 봐라. 절대 안 합니다. 왜?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뭐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거 믿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 반대하는 것들이 나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해요. 최고로 뭐 지가 제일 착한 줄, 지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따위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아니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왜 좋은 사람으로 봅니까? 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그러자. 아,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이런 거 좀 안 보게. 그것도 그러고 나도 좀 죄 좀 안 짓게 하고 뭐 나도 더러우니까 이런 고난.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 원수가 되고 싸워야 되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과 저 복음 전하고 왕국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한테는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 딴 거 없잖아요. 세상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뭐 그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좋다는데, 아,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해요? 너무 귀하여. 아,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